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내용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재판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본문 세 번째로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고 또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왕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왕과 관련된 내용은 세부적으로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16절과 17절은 그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 금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8절부터 20절은 그가 행해야 하는 것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앞에 재판장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금하셨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14절 15절에 보면 왕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4절을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고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그래도 살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을 구하는 상황이 뭐냐면 야 이 지경으로는 도저히 못 먹고 살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이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살길을 찾아볼까. 이래서 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본인들은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하다 느끼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광에서 생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은 상황이 되는 거죠. 먹고 살만하고 땅도 가지고 있고 이것저것 저축하거나 저장할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부족함 없이 잘 행복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다 그런 상황이 되면 야, 이전보다 지금은 좀 넉넉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좀 도우며 살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보면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주변을 둘러보고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걸 누리고 사는데 나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은 저런 걸 갖고 있는데 나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상황이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이전보다 더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땅도 갖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좀 넉넉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 나아질까? 이러면서 비교하는 마음으로 이제 무언가를 구하는. 그래서 이 첫 출발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거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여튼 이런 상황에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왕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세워야 되는 사람에 대한 조건이 나오는데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네 위에 왕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정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선택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주변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자 하는 거잖아요. 주변 민족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왕이 돼야 돼. 그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왕들을 세우는데 왕들을 선택하는데 그런 기준 갖고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를 왕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사람도 말고 주변 민족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만 하면 나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다 선택해야 되는가?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게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너는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너에게 손해를 주지만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왕으로 세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선택하신 게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곧장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곤란함과 어려움 속에 처해있던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감당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잘 감당을 해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저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 받는 거고 아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그거를 분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 왕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그 사람이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것, 선택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왕답게 행동하는 것. 자기 유익을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이런 걸 보면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선거철이 돼서 한 달 뒤에 국회의원을 뽑는데 간단해요. 이 지역에서 누군가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아,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이건 뭐 여당과 야당 이거를 떠나서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이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살겠구나. 또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족족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았구나. 그걸 보고 이제 분별을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너희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분별하고 받음으로써 이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왕을 세울 때에 같은 민족 안에서 왕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민족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 건 현실적으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죠. 같은 동족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셨던 출애굽했던 경험, 광야생활을 했던 경험, 구원과 은혜를 받았던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모습으로 현재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깨닫고 같이 그 은혜를 누려왔던 사람 중에 이제 지도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내용도 보면 뭐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왕으로 선택하시는 적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를 이방인을 왕으로 억지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좀 능력이 있어 보여도 혹은 좀 대단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같은 민족이 아닌 사람은 왕으로 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중요한 전제가 한두 가지 더 들어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같은 민족, 형제를 왕으로 세우라고만 말씀하셨지 지파를 제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유다지파에서 나올 거니까 유다지파에서만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에서 과연 왕을 세울 수 있는가? 예,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왕을 세울 수 있는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예수님이 유다지파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유다지파가 왕이 태어나는 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지파에서 왕이 되어야만 정통성이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안하지 않으셨어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면 누구든지 왕이 되어도 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경상도 사람이건 충청도 사람이건 전라도 사람이건 제주도 사람이건 누구든지 같은 민족이면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이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놓고 보면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타국인을 왕으로 세운 적은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으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어쩔 수 없이 외국 사람이 통치를 하는 외국인들에게 식민지 노예로 전락해서 외국 사람의 통치를 받는 지경으로 그렇게 나라 꼬라지가 흘러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뭐 왕으로 세운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결국엔 외국인들이 통치자가 돼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 선택한 사람, 너희 민족 중에서 왕을 세우라 말씀하신 다음에 왕이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16절과 17절이에요. 왕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앞부분에 재판장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재판장은 뇌물 받으면 안 됩니다. 뇌물은 재판장에게 합당한 게 아니에요. 뇌물이 있으면 직분을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께는 절거나 약하거나 질병 걸린 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지금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마치 재판장이 뇌물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상한 것들을 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왕도 가져서는 안 되고 왕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첫 번째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병마를 얻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손을 잡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이거 뒤집어 이야기하면 왕의 목적은 왕이라고 하는 직분이 감당하는 일은 군사력 강화가 아닙니다. 군대를 키워서 그것으로 뭔가를 하는 그걸 기본적인 목적으로 추구하지 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금지사항이에요. 두 번째 금지사항이 17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 금지한 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이렇게 금지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굳이 명령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이 사람은 남자는 한 명의 부인을 두고 사는 겁니다. 물론 여자도 한 명의 남편만 두고 사는 겁니다. 근데 왕이라고 해서 자꾸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여러 여자들을 두고 사는 그런 가정을 깨는 행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금지가 17절 맨 뒤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그래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지 마라. 그래서 왕의 목적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 가지를 금지하셨어요. 첫 번째는 병마, 많은 병마를 두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많은 은금을 갖지 마라. 그래서 보면 다 뭔가를 많이 갖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을 보다 보면 고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때문에 왕을 할까? 병마도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많이 갖지 말고 부인도 많이 두지 말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왕을 해? 왕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금지하셨는데 이 금지하신 내용들을 보면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거죠. 그건 뭐 기본적인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제도는 옆에 있는 민족을 보고 나도 따라하고 싶어. 그래서 세운 거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 애굽이 되었던 메소포타미아가 되었던 여러 모든 나라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왕은 1번 많은 병마를 갖고 2번 많은 부인을 두고 3번 많은 은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는 제도를 이방 것을 갖고 왔어도 이방 사람들이 그걸 운용하는 방식 그거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쉽지가 않죠. 제도를 외국 걸 갖고 왔으면 따라하는 것도 외국 하는 것처럼 하겠죠. 근데 그걸 너희가 따라왔다 갖고 왔다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갖고 왔어도 그 하나님 뜻대로 운영을 해야지 외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드는 건데 과연 이스라엘을 순종했는가인데 이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해보자고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어땠는가? 사울은 어땠는가? 뭐 하나님이 버리신 왕이니까 이것저것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은 부인이 여럿이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어땠는가? 다윗은 이 솔로몬은 병마를 얻기 위해서 외국 여자들과 결혼을 했고요. 부인은 뭐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일리에 세봤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천명이 되는 첩과 처가 있었다고 하니까 처첩이 있었다고 하니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은금을 쌓아두었느냐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말고 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기준만 이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제대로 된 왕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직분을 감당했던 그런 왕들이 없었던 거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들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 왕의 직분을 감당 못하게 장애물로 역할하기 때문입니다. 장애물로 역할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보면 재판장에게 뭐라고 하나 말씀하셨죠? 뇌물 받지 마라. 뇌물 받으면 재판장이 재판을 올곧게 해야 되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은금을 두지 마라. 자꾸 돈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이게 그냥 너 자신에게 좋을지 모르지만 자꾸 돈 물질 추구하는 그런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좀 내려놓을 줄 알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직분 감당하는데 회방거리가 되는 건 그게 물질이 되었건 다른 무엇이 되었건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첨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딱 두 가지 조건만 말씀하셨죠.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세워야 된다 했는데 과연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때 직분자를 세울 때도 보면 자원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가정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 사람, 아내가 한 명만 있는 사람, 자녀를 잘 양육한 사람, 이런 여러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훌륭한 왕을 세우려고 하면 사실 더 많은 조건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아예 언급도 안 하시고 두 가지만 기본적인 것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돼.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만 금하면 되는 걸까요? 많은 병마를 두지 않고 많은 아내를 두지 않고 많은 은금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요 세 가지만 금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요 세 가지 기준에 놓고 보시면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왕은 우상 숭배를 해도 되나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옆에 신하로 두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이것 이외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혹은 직분을 감당하는데 회방거리가 되는 것들은 옆에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만 충족하면 이것들만 금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건 온전하게 잘 나라 민족을 이끌어 나갈 그런 메시아 역할을 잘 감당할 왕을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로 세움받은 자, 왕으로 세움받은 자는 내려놓을 거, 포기해야 될 거 잘 포기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 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신약시대 때는 이렇게 재판장과 왕만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날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고 무엇을 금지해야 되는가, 무엇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 그런 리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고 또 그런 지도자 리더를 또 잘 분별하고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런 왕을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도, 사회도,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직분에 합당한 모습 되는 또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기도하고 우리도 그런 직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는 애굽처럼 되기를 원해서, 나는 미국처럼 되기를 원해서, 나는 중국처럼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 이방 사람들이 취하고 살던 제도를 우리한테도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세우는 그런 때들도 있는 것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우리의 리더로 삼는, 주님만 우리의 왕과 목자로 삼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또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과 제도들을 취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 제도들을 운용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직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이익과 나의 평안함을 조금씩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